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 죄를 해결하려 오신 주님은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미움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죄의 수치를 해결하신 주님의 같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또한 같은 세상이 사랑하고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어울리는 대상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제자들과 그 교훈을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당하셨던 것 같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다짐하고 각오시키고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세 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격려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할 핍박과 거기에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복음을 들고 나갈 사도들과 지금도 같은 입장의 그리스도인에게 주고 계시는 은혜롭고 감사한 위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거나 교회를 대적하던 사람들은 다 그 말미가 비참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도 주님의 복음은 세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고 이 약속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싸운 그리고 순교한 사람들이 이겼다고 하는 사실들을 역사가 증명하는 바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제목에서 세 부분을 생각하겠는데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들은 그의 제자들을 역시 핍박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24절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렇게 24절 25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흔한 교훈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가문이나 학파의 우두머리들을 들먹여 그 제자나 집사람을 일컫는 것은 흔한 일들입니다.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말이죠. 마가라 학파, 몬테규 가문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을 가리켜서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그렇게 악평을 했고 주님께 이런 태도를 취했던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결코 좋은 대우를 할 리가 없으므로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대적했던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된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일꾼인 제자들에게 더한 핍박을 가할 것이므로 각오가 되어야 함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역시 직접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단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보다는 먼저 나를 미워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내 말을 지켰다고 하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하는 확신입니다. 이미 산상보훈에서 이러한 핍박이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님께서 주신 바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미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고한 바 있습니다. 사악한 시대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던 역사는 흔한 기록으로 많은 수많은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고 위로를 얻고 주님과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천국의 일꾼과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26절하고 2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시면서 제자들이 나중에 감당해야 될 그리고 얻게 될 영광의 약속과 귀결되는 말씀이죠. 주님을 위해서 당한 수고나 불이익은 물론이고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은 결코 감춰지지 않고 훗날에 반드시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낙심하는 심령이 있다면 이 사실에 우리가 확신과 위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바울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인해서 당하는 불이익이나 손해라면 사람이 몰라준다고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후일에 그에 상응하는 그보다 비교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에 관한한 손해나는 것도 고통받는 것도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의 세 번째로는 28절이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그런 걸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라 하는 대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떤 선택에 있어서 늘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순간이냐 영혼이냐 하는 것의 갈림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하면 일생에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면 영혼을 보장받지만 이 세상에서 좋은 소리만 듣고 호의호식하려면 영혼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칭찬이 없으면 낙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갖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하기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라고 육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이 인생이 영원을 선택하는 귀중한 기간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일생에 한 번은 바로 영원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일생을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순간을 잘 먹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짧은 인생을 희생하고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느냐 하는 간격은 바로 짐승과 사람의 간격 같은 겁니다.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돼지와 사람의 간격인 거죠. 돼지는 당장에 맛있는 것을 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즐거워하고 꿀꿀거리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그것이 죽음을 재촉하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간격에서 두려워할 대상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외에 어떤 것도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공포의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권력도 두려워하게 되고 돈도 두려워하게 되고 자연도 두려워하게 되고 꿈까지도 두려워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잠을 깊이 자게 되면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꿈이 어떤 악몽이 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까악까악 아침에 울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좀 이상한 꿈을 꿔도 그게 불안해가지고 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이런단 말이죠. 저는 가끔 그런 고백을 드리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잠을 자거나 하면 그 꿈속에서 참 그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데 주로 제가 꿈속에서 헤매는 고난은 뭐냐 하면요 이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강단에 서서 전하다 보면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하고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교우들이 싹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막 절절맨다 꿈에. 그 왜 저는 그럴까요? 야 이거 그럼 불신의 사람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오늘 이게 설교 축술 났나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꿈이 어떻게 보여지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세계의 삼라만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우리가 겪는 것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죽음까지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치의 차이도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육신적인 목숨을 최고로 치느냐 영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간격입니다. 어둠의 세력의 힘은 최대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의 육신의 목숨을 끊는 것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목숨 앗아가는 것으로서 마귀 사탄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버린 사람은 결코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영혼의 권한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두면 육신의 목숨을 잃어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마르다에게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목숨을 빼앗기는 것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목숨 하나 이를 각오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각오는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순교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기 위해서 육신의 구차한 생명을 구걸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미 이런 사실들을 상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요 일꾼이라면 세상의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직 이 우주의 모든 영육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서럽게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야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않은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 말씀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절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 밖에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있고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를 갖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빌리자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고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범 하나를 보고도 저게 몇 억년 동안 진화가 돼가지고 발이 꼬리가 됐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명료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바다에서 배로 호흡하는 그런 물범이나 물개도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지으신 것이지 그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리가 태화돼가지고 지느러미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혼란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은 다 하나님에게 나왔습니다. 미물에 이름 없는 풀뿌리 하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다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아래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간섭 밖에 있는 것들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한 아사리온, 이것은 금전의 최소 단위입니다. 여러분 드라크마 뭐 데나리온 그러죠. 우리나라에 요즘 1원짜리 씁니까? 이 10원짜리도 잘 안 쓰여져요. 근데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소한의 금전의 단위라는 거죠. 그리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자 우리가 1원짜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새 두 마리가 현실적으로 1원에 팔리진 않죠. 그러나 이 가치는 각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나라의 쌀 한 가마는 약 4만원, 20kg를 기준해서 4만원 안짝입니다. 그러나 이 쌀 20kg가 중국에서는 또 다릅니다. 가치가. 또 미국에서 또 다릅니다. 미국에서 20kg 쌀값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돼요. 좋은 쌀이라도. 그러니까 이 참새의 가치도 분명히 나라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적어도 두 마리의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가치가 적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장 가치가 적은, 이게 그리고 참새라고 그랬지만은 이 참새라는 말은 본래 히라보에서는 스트루디아, 그래서 아주 작은 새를 말하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요즘 참새를 잡아먹는지 모르지만은 예전에는 더러 그 대광줄에다가 나무를 세워가지고 그 나무에다 줄을 묶고 거기다 곡식을 좀 널어놓고 멀리서 그걸 보고 있다가 줄을 딱 당기면 어떻게 돼? 참새가 곡식을 먹을 때 그 안에 다 잡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새를 잡아먹은 적도 있죠. 근데 참새 사실 그게 뭐 먹을 게 있습니까? 한 입이나 제대로 되겠어요? 여하튼 이런 미미한 존재인 참새 한 마리지라도 가장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것조차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존재하고 사라지고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운전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운전을 앞에 타고 가기도 했는데 미국의 길은 우리 대한민국 고속도로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냥 한참을 아마 눈 감고 바르게 이 운전대만 잡고 있으면 그냥 가요. 끝이 없어요. 반듯한 길이. 그러니까 더 지루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참 마음 아프고 인상에 남는 게 뭐냐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짐승들이 차에 치여 죽는다는 겁니다. 그 짐승이 뭐 오소리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나라 짐승하고 다른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고속도로 변에 보면은 철을 가지고 이 말뚝을 박고 기다 간격을 만들어놨는데 미국에는 그런 게 드물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들이 더 들어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더 많은 짐승들이 이렇게 차에 치여가지고 그냥 나뒹부러지는 있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에 치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런 미물의 짐승 하나조차도 땅에 떨어지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얼마나 더 귀하게 보시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번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몇 개나 빠지는지는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뭐 머리카락 다 주워 모아가지고 아유 오늘은 몇 개 빠졌구나 세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야 아마. 그냥 걷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넣죠. 자, 우리는 한번 머리를 감으면서 빠지는 머리카락 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밀하게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까? 우리의 세세한 부분,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미 앞에 6장 30절에서 31절에 우리 인생에 조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소소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나인이의 아버지라도요, 나인이의 울고 있는 그 마음 다 헤아리지 못해요. 어려움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심령의 고통과 슬픔조차도 다 헤아리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다 나를 알고 계시다. 그럼 어때요?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위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진실을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6장 26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전기줄에 앉아있다가 포수가 싸서 떨어지면 불에 털 뽑아서 구워먹는 그 참새 새끼 한 마리까지도 주님께서 다 간섭하신다면 적어도 70-80을 살고 120년을 사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의 인생을 조밀하게 간섭하고 들여다보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우리는 여기서 듣게 되는 겁니다. 가치 없어 보이는 미물의 짐승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하물며 그를 아버지로 섬기는 백성들의 생명과 삶을 책임지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목숨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목숨에 대해 연연하는 것은 불신자의 자세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를 주님께서 쥐고 계시므로 오직 그분의 명령을 최고로 여기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때마다 시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간섭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말씀 3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또 죽음에 막다른 골목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에 목숨을 걸었고 사실 이 고백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목숨을 두려워하면 결코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순간만 모면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살고 나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 고백에 인생을 거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는 역사 속의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유익을 앞세우게 될 때는 이 고백이 어려운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예배 중에서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할 때 요구되는 내용이 아니라 목숨이 담보되고 고백을 요구하는 예는 박해가 심할 때일수록 흔한 일이었습니다. 미래와 영원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이라는 거지요. 천국을 밝히 보는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돌이 날아오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목숨이 아깝고 권력이 무서워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죽어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구별되어 지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가, 권력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부인해 버리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은 앞에 사람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영혼의 아버지께서 함께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을 이기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유혹을 이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천군 천사와 온 의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된 주님은 마지막에 내가 그를 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했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한 사람에게 이 약속은 확실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복되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까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의 세상의 불이익 앞에서도 믿음을 나타내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격려하심이 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불이익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적은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기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베드로 사도는 1세기에 핍박 가운데서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와 유혹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받을 핍박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영광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복되고 아름다운 칭찬의 대상으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